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뉴저지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옆에 앉아 계신 교우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꼭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침례하시는 목사님이 성수를 찍어서 머리 위에 뿌려주는 방법이거나 혹은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올려주는 방법으로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세례와 침례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례 예식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 3년 끝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굼 속에까지, 카타굼은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까지 숨어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처럼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때가 때인지라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중에 세례 받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지만은 우리는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성도에게 꿀과 우유를 주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왜 세례를 이제 막 받은 이에게 꿀과 우유를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으니 영적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세례받고 올라오는 이에게 우유를 주는 것과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자, 우린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살펴보기 전에 꼭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받은 성도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동시에 아주 따뜻한 이 사랑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경고가 되는 것은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고 교회를 다녀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나와서 세례받는 그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간곡히 권하고 도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뒷부분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는 어느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이라도 아론의 가문이 아니면은 제사장이 못 되는데, 아, 그런데 나는 이방인인데도 제사장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이 가문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꼭 이루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짧게 말하면 악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영혼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혼 회복을 위한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우리 몸이 회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서 병을 알면 치료하고 치료가 된 다음에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습관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력을 회복하고 악한 관습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진정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악한 관습을 버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그러죠.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기력 회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력 회복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동시에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악한 관습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이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악한 관습들이 무엇들입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비방하는 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정말 독버섯같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관습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처음 나오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이런 저런 행동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면 모조리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라는 이 악은 모양이라도 여러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철저하게 악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뭘 구체적으로 이거 버려라 저거 버려라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악독은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는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첫째가 기만을 버리라고 합니다. 기만은 뭡니까? 기만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여러분 보셨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데 반면에는 누구에게는 거짓이 있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입니다. 여기는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는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거짓말하면 우리는 사탄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짓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게 되면 왜 거짓말을 자꾸 할까요? 자주 할까요?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면은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면 내가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거짓말하면 더 손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만과 거짓은 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둘째는 외식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실제 모습과는 좀 다르게 자기는 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 보이려고 뭐 그런 척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면은요, 이 외식도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외식할 위험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도 하셨지만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아주 가장 무섭게 꾸중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인가요? 시시하게 한 사람인가요? 사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외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꾸중을 그 사람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해서 그런 꾸중을 들었을까요?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아이 거룩하게 보이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외식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성도들이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중요한 직분이나 직책을 맡은 사람일까요? 아직 별다른 직분이나 직책을 맡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요? 중요한 직책, 무슨 직분자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소위 교회에서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더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자라서 정말 저절로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는데 남들에게 자꾸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 하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단 말씀이죠. 여기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식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외식은요, 겉모양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다. 겉모양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가가 연주회 무대에서 설 때에 아주 멋있는 그 드레스와 같은 이 연주복을 입습니다. 청중이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반 녹음을 위해서 방송실 무슨 스튜디오 같은 곳에 모일 때 보게 되면은 아주 멋지게 연주복을 차려입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편안한 복장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외모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외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그거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면서 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외식하지 않아야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배우고 있는데 외식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한데도 외식하는 사람은 신앙이 강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신앙훈련이라도 받으러 가게 되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 잘한처럼 보이게 되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신앙훈련 같은 것도 잘 안 받아요. 아, 그런데 내가 왜 가? 예?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왜 가야 돼? 초신자만 가면 되지.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요, 시기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왜 시기게 할까요? 왜 그걸 싫어할까요? 경쟁심을 가지고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기고 싶어 할까요? 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이긴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 대표 선수가 고등학교 신인 선수를 시기하겠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시기하지 않느냐면요, 이길 필요가 없는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이 이길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멋진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서로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결혼하지 못한 처녀들이에요. 이미 결혼해서 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다는 사람은 그거 시기하겠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거든. 왜 시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최고의 신랑으로 가진 사람인데 뭐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이 시기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 이 시기를 다 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그 경쟁자들은 바울이 경쟁자들은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경쟁자들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고 이 전도하는 것도 바울을 이기려고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쟁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아, 그러면 자기가 이기고 바울은 속상해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경쟁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경쟁자들이 시기심으로 전도해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없어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말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말은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기 나가라 하는 말이나 미련하다 하는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비방은 살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비방하는 말을 잘 버리지를 못할까요? 비방하면 재미있거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남 욕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은 여러분 귀가 솔깃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들 하는 말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자꾸 들으면은 자꾸 그걸 더 듣고 싶어지지요.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도 전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비방하는 말이 재미있기 때문에 좀처럼 끊기가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끊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할지언정 남들에게 해가 되는 말, 이런 말은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시 들어도 내 입으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다. 왜 그럴까? 여기저기 듣기는 배로 듣고 말하는 건 절반만 하라는 말씀. 좋은 말은 하지만은 비방하는 말을 빼고 나면은 절반만 하지 않겠어요? 비방하는 말은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형제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감히 부모 앞에서는 형제를 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더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나 무슨 이웃을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말은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방하는 말은요, 이 앞에 나오는 다른 악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은 거짓말하고 아주 가깝지요. 왜? 비방은 대부분이 거짓말이잖아요. 없는 걸 꾸며서 비방하거나 혹은 과장해서 비방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거짓말만 확실히 버릴 수 있으면 비방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가지고 비방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의 형법 307조 1항이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말해도 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벌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이 세상법도 그렇다면 사회법이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함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다가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말은 그렇게도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또 이 비방은요 외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할 때 면전에서 합니까? 뒤에서 합니까? 예?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뒤에서 하지요? 면전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비방하고. 그러면 이게 외식이잖아요. 제가 비방하지 말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만 피할 수 있어도 비방하는 말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비방은요 시기와도 잘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 많이 비방합니까? 상대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길 때 비방하잖아요. 뒤에서 욕을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시기심을 벌릴 수 있어도 비방하는 말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데 악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은 분명히 독초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독초만 안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거나 생명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이 있는 것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을 버리라고 설명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신령한 양식, 영적 양식이죠. 여기 신령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말씀의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젖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영적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한 습관은 버리고 신령한 젖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 둘은 앞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응?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악이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악을 버리고 선하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말씀이 정말 귀에 쏙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에 진공청소기 다 가지고 계시죠? 진공청소기 원리를 아시죠? 그 통 속에 있는 공기를 기계 한쪽에서 다 빨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공이 되면 그 순간에 다른 쪽에서는 동시에 바깥 공기가 엄청난 힘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먼지들을 다 그 통 속으로 빨아들이면서 청소하는 게 여러분 진공청소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을 버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우리가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악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가장 긴 말씀이 119편인데 여기에 10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악한 관습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미지근하게 사모할 정도 가지고는 악을 몰아내지는 못하잖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몰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데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는 다른 거 사모하지 않고 순수한 젖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사모할 때 세상 욕심 다 사모하면서 그 중에 말씀도 하나 사모하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영적인 은혜를 정말 전적으로 사모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양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갓난 아이는 여러분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젖 먹을 때가 되면 아주 아주 맹렬히 요구합니다. 안 줘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 젖꼭지라도 입에 물려야 얘가 울음을 그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랍니다. 어릴 때 순수한 젖을 강렬히 요구해서 그걸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또한 그 말씀의 은혜로 몰아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죠? 계속해서 악을 버려가며 말씀의 저들 사모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뭐 구원받는 순간이 이미 다 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가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산돌, 리빙스턴. 원래 산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산돌이에요. 또 하나는 살려주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산돌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그런 산돌이 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힘으로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산돌인 너희가 어떻게 되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첫째 집이 되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산돌이 되면 우리가 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모퉁이 돌은 누가 될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리돌이 돼서 그 위에 우리 돌들이 건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튼튼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돌들이 모여서 그 집이 좋은 집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그 돌 하나하나가 튼튼하고 좋은 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믿음이 제대로 자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돌들이 잘 결합되어야지 좋은 건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엉거주춤 올려다 놓으면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잘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을 쌓아가지고 건축물을 한거 하면 여러분 잉카제국의 건축물에 대해서 들은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돌로 쌓은 건축들. 여러분 그 관광 가서 다 보셨잖아요. 그 돌들이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는지. 아주 요철 만들어서 꽉꽉 맞물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흔들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도 얼마나 잘 결합이 되어 있는지 면도날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돌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된 건축물에 속해 있으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돌들은 태풍이 치거나 뭐 지진이 오거나 흔들리지 않고 잘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단한 건축물, 신령한 집,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서로 아주 꽉꽉 맞물려서 결합되어 있어야, 그래야 모두 우리 모든 돌들이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구원받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허락한 구원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를 이루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구원, 이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대까지를 말씀해드린 그 악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모든 악을 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세상의 모든 악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줄로 알고 거짓말을 하고, 외식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줄로 알고 외식하고, 남이 잘 되면 나는 망하고 패하는 줄로 알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들이 다 싸그리 다 없어졌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고 난 다음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그다음에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외식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기려고 시기하고 애쓰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저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고 남을 사랑해 주면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상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까닭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면 오히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도 비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는 영생 얻은 산돌이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안에서 단단히 결합되고 정말 튼튼한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나가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잘 감당해서 세상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는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세례받게 해주시고 영생 얻은 산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난과 시기와 외식과 같은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충실하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